할렐루야. 오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1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돼지에게 진주를 주어봐야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소용이 없다. 이런 헛됨일까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어떤 곡해된 시각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행전에서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끊이지 않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 시련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기에도 끔찍할 정도의 시련이에요. 오늘 그 항목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환난이 사도 바울의 주변에 끊이질 않았어요.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조롱했는가 하면, 그게 예수 믿는 결과냐. 결국, 그래, 예수 믿어가지고 그 꼴이냐. 이런 조롱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굉장히 힘든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비슷한 현실을 겪죠?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친인척들에게 이런 식의 조롱을 겪습니다. 당신 그래 예수 시커 믿어가지고 결과가 그거냐? 뭔 보람이 있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건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고 가야 될 숙명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신앙이라는 것은 무얼 실현하고 또 결과를 만들어내는 싸움보다는 오늘 여기 나오는 표현처럼 많이 견디는 것이다. 신앙은 견디는 것이다. 라는 표현도 써요. 일명 그 말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해가 과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오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갖는 오해예요. 당신이 영적인 지도자인데 당신이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어떻게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가? 끊임없이 거듭되고 계속되는가?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그 자격까지 시비를 일으키고 논란거리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 글을 이렇게 쓰게 되었던 바울 입장에서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이야기 이제 진의로 들어가자면 바울이 자기 얘기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자, 2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글은 바울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구약의 그 유명한 대선지자인 이사야의 글을 지금 자기의 정황을 복음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또 후대의 성도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이 담긴 이사야의 그 정황을 정확히 알아야 오늘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접어두시고 우리 이사야서 49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서 49장 바울이 인용한 8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사야서 49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네. 이 글을 사실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8절에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로 끝나요. 근데 이 약속이 사실 어디에서 있는 백성들에게 한 약속인가 하면 포로로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1절을 한번 볼까요? 49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황무하였던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금 지독한 답도 없고 희망도 없는 절망에 던져진 그 역사의 풀무속 속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그들은 지금 오랜 시간 자기 고국을 떠나서 끝도 없는 학대와 시련과 노동과 공고한 날을 매일 지금 겪어내고 있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포로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포로에게 희망은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죠.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황무하였던 땅을 회복하고 너희에게 그 땅을 상속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걷는 원리나 상황과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들려 있는 백성들을 세상은 얼마나 격렬하게 조롱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살아계신다면서 왜 침묵하는가? 조롱하죠. 우리도 직장에서 또는 캠퍼스에서 일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삶을 맞대어 살다 보면 그런 아주 유사한 시비와 조롱을 겪어요. 바울도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자체를 믿는 사람마저도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했을까? 그리고 그 주제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돌아와 보니까 포로의 먼 곳에 붙들려가 희망 없는 절망스러운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황무했던 땅이 회복이 될 것이고 그 땅을 너희들이 상속으로 누릴 것이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사야서 49장 6절이에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일, 구원받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이래요.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이제 비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다. 그건 구원 자체가 쉽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과 비교해서 하는 얘기예요. 무엇과 비교하는 걸까요? 장차 누릴 영광의 영광과 소망에 비하면 구원받는 일은 가벼운 일이다 그 말이. 그것은 구원받는 일이 가벼워서 가볍다는 말이 아니라 뭐에 비하면 장차 누릴 영광스러움과 그 소망에 비하면. 그래서 언젠가 이런 설명을 드린 것 기억나죠? 십자가 사건은 하나의 문이에요, 문.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집안의 모든 내부 구조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포로된 상태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는가 하면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을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네. 이 이야기는 결국 메시아의 소망을 약속하는 그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성취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고린도 후서로 돌아가면 요지는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당시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겪는 세상적 고생을 보면서 물질적 가치관의 기초에서 격렬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네 희망이 뭐냐? 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네 상황이, 네 인생이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조롱과 이런 곡해는 뭘 기초로 벌어지는 겁니까? 결국은 물질관의 기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삶의 정황을 믿는 신자들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려니와 물질적 가치관으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다면 너를 그런 식으로 대접하고 인생을 살게 두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 이런 조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견디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7장 1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끝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런즉 7장 1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에게 뭘 가진 자로 소개하고 있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돌아올 것이고 황무했던 땅이 회복될 것이고 그 땅을 상속으로 누릴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우린 희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희망은 말 그대로 그냥 희망이에요. 희망과 소망의 차이는 자기의 신념이 기초된 것은 희망이고 언약과 약속이 기초된 것은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에 근거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확고한 약속이 이 삶의 뿌리가 된 자는 세상의 부침에 따라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세상적으로 잘 덧입혀져 있고 초라해 있고가 그렇게 큰 기준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면 어때요? 그 국가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장래 누릴 소망의 약속으로 근거되어 있는데 임시적인 삶에서 내가 화려하게 입혀 있든 초라하게 입혀 있든 그게 그렇게 큰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뭘로 지금 공격하죠? 그 임시적인 나그네 길에 화려하게 덧입혀지고 초라하게 덧입혀진 그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기초로 공격을 하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딱하게도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런 조롱과 그런 공격 앞에 일희일비하는 삶의 태도가 가끔 누구나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한 40년 선교 수고의 역사를 마치고 귀국을 하는데 같은 비행기 안에 나라의 고위 관리가 하나 탔어요. 그 사람이 비행 트랙에서 내리니까 붉은 카펫이 깔리고 악단이 연주를 하고 꽃다발이 흔들어지고 늘어선 인파들이 환호를 하고 극진하게 열렬하게 환영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선교사 이제 다 늙어서 초라하게 변해버린 이 두 부부가 트랩에서 내리면서 이제 쓸쓸하게 고국당을 이제 밟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제 큰 울림 하나가 뭐냐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40년 선교지에서 역사를 마치고 귀국하지만 간단한 환영조차 받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건네니까 선교사님이 여보, 우린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잖아. 영원한 집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잖아. 다 이 땅의 삶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결국은 임시적 삶이에요. 임시의 삶이에요. 바울이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그 매서운 공격 앞에 견디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견디는 것이다. 그리고 과연 내 삶의 기초가 어디에 뿌리해 있는가? 약속에 뿌리해 있다는 거죠. 약속. 이것은 먼 훗날 우리에게만 그냥 주어지는 근거가 아니라 매일 현실 속에 이 약속이 새롭게 자꾸 확인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의 순간순간 확인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바울 이상의 환란일지라도 그 길을 묵묵하게 언덕을 넘고 또 강 나오면 강 건너고 또 고개가 나오면 고개 한 번 더 건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궁극적으로 두 가지 시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멀리 소망하는 약속에 붙들리는 삶과 또 오늘이라는 현실을 눈떼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나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좀 목회 그 보고서를 읽어보면 왜 그렇게 힘겨운 삶들이 많은지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그러나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너져도 주님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 주님께 오늘도 엎여서, 그 주님께 안겨서 주님만 소망삼아 또 하루를 소중하게, 겸손하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늙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약속을 가진 자다옵게 오늘 종일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다가오는 일꾼 선출 그리고 체육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삼일교회가 항상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붙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소리내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들에게